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8절로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나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그 유월절 식사 후에 제자들과 많은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중에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지게 하시고 또 기록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예,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봤겠지만 읽어보면 조금씩 뭔가 예수님이 공생에 어떻게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는 다 공통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서가 네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셋,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그래도 비슷한 점이 많아서 공관 복음이라 그러죠.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된 거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좀 특별하죠. 그렇죠? 예.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이제 남아서 90여세를 살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가 다 기록된 후에 예, 그걸 읽어보고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도록 물론 중요한 것은 수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유월절 식사 끝나고 바로 이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관원들에게 체포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식사를 하시고 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 그게 예. 요한복음 거의 13장, 14장, 15장, 16장 심지어는 17장은 어쩌서 말한 건 좀 분명하죠. 기도 내용인데 예, 그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어디서 했는지 아니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했는지는 정확한데 적어도 13장부터 16장까지 그 여러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죠. 예. 그 특히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제자들의 한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무엇을 하실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 유월절 식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까지도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웅성웅성 됐겠죠. 누가 예수를 팔아넘긴다고? 그런데 이제 직접은 말씀 안 하시고 떡 한 덩이 이렇게 소스 찍어 갖고 주면서 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말씀하셨죠. 가룟 유다가 먼저 떠났어요. 그 자리를 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무슨 다른 일을 시키셨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죠. 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곳을 아시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결단을 하고 먼저 나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랬으면은 그걸 못하도록 미리 쫓아내든지 뭐 어떡하든지 그랬어야 될 텐데 끝까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하시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밀고 가려고 나갔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영광인 거예요. 그렇죠? 늘 그곳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말씀하신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이 갭이 있어요. 그걸 우리 언어로 그냥 이해하려다 보면은 다 실족하게 되어 있죠.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영광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제들에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에게 이르노라. 잠시 함께 있겠지만 떠날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에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 마지막 초막절 그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예수님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낼 시계로 돌아가겠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사람 있는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해? 네. 죽으러 가나? 뭐 따라 죽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헬라인한테로 갈 건가? 이방 나라 왜 갑니까? 네. 이해를 못했죠.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찾겠지만 죄 가운데 죽고 끝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아니 어디로 가길래 내가 가는 곳에는 가지 못합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나는 위에서 났다. 이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제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제자들 이렇게 염려하는 제자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일로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것이 자기에게도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따를지, 어떤 삶을 살지, 세계명도 주시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예수, 저기 그때 베드로가 나서갖고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예.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라까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상당히 힘들죠.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 그러시는지, 뭘 하신다 그러시는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예전부터 자꾸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근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지, 도대체 어딜 가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현실로 다가오진 않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처소를 인도하러 가요? 도대체 어딜 가길래? 네. 그 길을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그러시고,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가 길이라 그러면 세상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수많은 철학자들도 내가 길이라 그러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길이라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이라고 그럽니까?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라고 그러신 분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은 따를 수가 없는 곳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또 많은 말로 위로해 주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함께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당신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가 어떠한지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끊어지면 그건 죽음인 거죠. 그렇죠?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나온 가지니까. 그러면서 제자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하고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죠. 갈릴리를 떠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능력과 표정을 해도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도 제자들은 또 많은 말씀을 듣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봐요 했죠. 예. 예수님도 칭찬하시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예. 죽임을 당합니까? 그럼 끝난 거지. 다시 살아난다고요? 예. 세상 끝날에 뭐 그럴지 모릅니다. 뭐 이런 영역도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고 항변한 거죠. 붙잡고. 그러다 사탄을 물러와라 소리를 들었는데. 네,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의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거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니,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이 무엇 때문에 수근수근거리고 힘들어하는지 아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했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네. 세상은 곡하고 애통할, 그러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거라고요. 왜죠? 나를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기뻐하리라. 드디어 이제 알턴 니가 뽑아줬던 것처럼 늘 이상한 말을 전하고 율법을 범하고 이걸 회방했었는데 이제 끝났구나 하고 기뻐할 텐데 처음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출산을 비유로 해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냐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 기쁨을 빼앗을 차 없다. 예. 그러니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 2000년 세월 속에서 계속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 그것을 듣고 전해오고 사람도 이제 부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내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직접 드러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는 땅에서부터지만 나는 하늘로부터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걸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걸 다 아시고 예수님께 묻기도 전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드디어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근데 이때 믿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이제야 너희가 믿는구나 하는 의미도 될 수가 있고 이제는 너희가 믿는다고 그러는 거냐? 그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죠. 이 영어 번역 보면 둘 다 다 돼 있어요. 어떤 건 긍정적으로 어떤 건 부정적으로 그러는데 이거 문맥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이건 스가랴 선지자에서 하신 말씀대로죠. 목자를 치더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런데 너희가 믿느냐는 거죠. 이건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긴 하겠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금방 흩어질 걸 아세요. 그렇죠? 목자를 쳐요. 양들이 흩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이제 눈앞에 곧 이 말씀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서 있으면 그냥 그 일이 벌어질 건데. 그렇죠? 예수님 이걸 다 보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한다. 너희가 다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겠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쫓아왔고 그거 다 물리치시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열두 제자들이 남아있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떠났고 열한 제자가 남아있는데 이 열한 제자마저도 다 흩어질 건데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잘 깨닫지 못하겠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알게 될 텐데 그때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지 않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붙잡아주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일어날 일까지 다 아시면서 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정말로 죽을 각오로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정말 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진짜 그 각오를 갖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보는 것처럼 심지어는 제자들이 보는 눈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떠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삶 속에서 좀 일어나는 그 조그만 일들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뒤로 돌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은 가장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만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의심하고 대적하고 예수를 체포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가운데 심지어는 제자들마저 다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을 이긴 거라고요, 그게. 이게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을 이긴 거냐고요.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피한, 그냥 곱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죽음을 눈앞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냐는 거죠. 우리한테도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모르고 당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나 예상이 뻔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조금 뭐 내 삶의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거 말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관원들에게 체포돼갖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로마군에게 넘겨져갖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긴 겁니까? 네. 세상을 이겼다고요. 세상 속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이 세상은 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죠? 죄와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 거잖아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먼저는 죄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분명히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십자가에 묶였어요. 왜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그래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냄을 받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꾸미고 그걸 행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를 화목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죽이려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신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드러나는 사건이니까. 예. 무력으로 힘으로 하면은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하고 이 피조물하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들의 손에 온갖 조롱과 곤욕과 치욕을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의로우심, 참되심 이걸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저들이 어떻게 할 대로 그대로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외골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는 거죠. 나타나는 것은 예수께서 붙잡히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말씀대로 온갖 곤욕을 당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이겼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가 세상이 참패를 당한 때인 거예요. 부활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걸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드러내시는데 세상이 참패를 당한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처음부터 알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는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가련 유다가 가서 뭘 할지 저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보내갖고 자기를 체포하고 어떻게 정죄하고 십자가 걸지 이제 외골수에 다른 길이 없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신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영광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세상은 경쟁사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심지어 절제까지도 하고 뭐 다이어트가 문제겠습니까? 요즘 무슨 경연을 하는데 거기서 승리하려고 뭐 몇십 그램 뺐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여튼 떨어지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결승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아무리 우승한 사람에게 뭐 관 하나 금 도금한 거 쓰여져 봐요. 썩을 승리자의 영광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영광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영원한 영광인 거예요. 이 세상은 썩을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걸.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부터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부터 54절 우리 같이 읽죠. 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국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예.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죽고 끝났으면 이건 진짜 진 거죠. 근데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갔는데 부활이 된 거죠. 이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죽는 것도 그냥 단순히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 땅에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로 들어가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다고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런 사건이라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아니야 이건 망한 거예요. 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망한 거죠. 죽은 거죠. 그런데 죄가 없는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거꾸로 이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걸 효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거꾸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기독교가 십자가를 다 거두고 있지 않아요. 다 자랑삼아 목걸이도 삼고 있고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했다고요. 그렇죠?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 이건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지 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십자가로 그렇죠.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죠. 너희도 이 세상에서 나를 따를 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대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수치가 아니고 치욕이 아니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수치이고 치욕이고 어렵고 환난이고 고난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삼으시고 승리하셨다 그러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신자의 삶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부활 생명을 받은 자로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실치 않으면 보이는 게 세상뿐인데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주장했던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고 실제가 된다고요. 이게 없이 그냥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럴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 세상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꺼리 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마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맹세하고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이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죠. 네. 그걸 끝나는 거예요. 승리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어떠 할지라도 물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대할 거예요. 또 우리도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또 우리도 실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끝난 거예요. 그 믿음을 믿으면.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아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하셨죠. 제자들 믿음 그런 믿음이 없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수없이 실족하고 넘어질 거예요. 불순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인도하실지, 그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하셨다고 선포한 게 너무나 이게 은혜인 거죠. 완료예요, 이거는. 세상을 이겼다고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해냈어요. 그때는 이기시고 나중에는 지시고 이러십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완료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좋아서 내 의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 그걸 이기는 거라는 거죠. 네. 불에 던져도 다 사라져버릴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그들이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믿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안에 주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이것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 때문에. 네. 이 땅의 어려움, 환난, 이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영원한 환난이겠습니까? 뭐 영원한 고난이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영원한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그분이 승리했다고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놔두죠. 내가 잘나서 뭘 못 잘해서가 아닌 거죠. 예수님 이런 분이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 참 만나 자기 보고 있으니까. 우리 어제 우리 노래도 들었잖아요. 그것도 뭐냐죠. 내 안에 보니까 그냥 가시나무 같이. 예. 그러고 이제 확인했으면 주님이죠. 예. 주님은 그 황폐한 땅을 옥토로 바꾸시는 분이신데,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믿음으로죠. 그 믿음으로. 예. 우리 은정자매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종자매 간증,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네, 이 간증 듣겠습니다.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주일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앞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일들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자 제자들이 흩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며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과 권세 앞에서 굴복과 순종 외에는 내 마음을 드릴 것이 없었다.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 예전에는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묵상되었는데, 이번에는 주일 본문 말씀이었던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하신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믿음이 세상 권세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셨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작은 일만 일어나도 예수님을 쉽게 버리고 나에게로 시선이 향해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그렇게 흩어졌던 양들을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몇 년 전에 목사님이 보여주신 동영상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호민관이 다시는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다. 나도 예수님을 믿으며 내가 주인 되었던 예전의 삶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된다.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보며 그렇게 흩어진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손을 들여 보호하신다는 말씀에 아멘하게 된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계속해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일이 은혜이고 감사이다. 이 예수님을 따르며 겪게 되는 삶을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나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불 가운데 던져지는 일이 곧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삶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과 금처럼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이 일이 나에게는 회개하게 하는 삶이고 나를 계속해서 굴복시켜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시는 일이기에 나에게는 정말 살아나게 만드는 말씀으로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시면서까지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의 눈물이 났다. 특히 심판이 작정된 이 세상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동시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려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게 하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씻기고도 남을 만큼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인지를 보게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오랫동안 묶여있던 부분들에 대해 예수님을 믿으며 그 죄를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 일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 받은 은혜를 한 지체와 나누게 되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땅에서 겪는 이 고난의 삶이 특권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도 동일한 삶이기에 함께 기뻐하며 그 기쁨이 두 배, 세 배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각자 홀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나누고 어떠함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예수님을 누리며 나누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다.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고난과 환란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흩으신 것 또한 감사가 되고 그렇게 흩어진 우리를 부활하셔서 다시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하다. 예수님 안에서 매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님께로 두게 하시는 주님,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보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게 하시며 그 가운데 예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삶을 감사와 믿음으로 받게 해주심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일부러 흩으신 거 아니에요? 세상 권세에게 당신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감당 못하고 흩어졌지만 그걸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도 드러내시고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그들의 구원자로 그들의 주로 역사하시는지 그 영광도 나타내시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그 제자들하고 유혹적 식사를 마치시면서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네, 그냥 세상 권세에 맡긴 것 같아요. 아무런 힘도 안 쓰고 그렇게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죠. 완전히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걸 이걸 통해서 드러낸 것,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걸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랍니다. 이거 드러내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무 손도 안 쓰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거 누가 못해 할 것 같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고. 우리가 무슨 권세 묶여 있는지.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셔서 완전히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분을 목격했어요? 만났어요? I can never be the same. 이러는 거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우리 모두 지체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 묶이고 매이고 눌리고 갇히는 자가 아니라 담대해져.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외치셨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